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날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시작. 형통의 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리티가 지난해 12월 27일자에 발표한 올해 최고의 인물, 그러니까 2018년에 최고의 인물이라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매일같이 뉴스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이니까 올해 최고 인물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왔고 또 그 국민의사, 뭐 최고의 의사, 의사 중에 의사, 진정한 의사 등의 찬사를 받고 있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이국종 교수도 나왔습니다. 뭐 트럼프를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가 트럼프를 이겼어요. 그래서 랭킹이 더 위에 있고요. 이국종 교수하고 동급이 있더라고요. 9.9% 차지한 랭킹이 있는데 BTS예요. BTS. BTS 뭔지 아세요?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이 뭔지 모르면은 구세대예요. 세계적인 현재 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이국종 교수님하고 이렇게 두 똑같이 퍼센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높게 랭킹이 오른 분이 있어요. BTS보다 더 높게 랭킹이 오른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박항서 감독님이 더 높게 나왔어요. 랭킹 2위입니다. 2위에 랭크됐어요. 박 감독님은 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사실 보내고 있는데요. 2018 AFC U23 축구대회에서 이 베트남이 결승에 올랐었어요. 이게 축구의 변방이었는데 축구 약체라고 하는 이 박항서 감독님의 그 베트남 축구가 뭐 선전을 한 거죠. 굉장히 선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4강에 올랐어요. 대단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베트남으로서는 이게 엄청난 우리나라에 뭐 결승도 오르고 막 이러지만 이 베트남으로서는 엄청난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2018 AFF 스즈키컵 대회에서는 이 베트남이 우승까지 또 차지합니다. 이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축구 약체에 속한 그런 나라인데 그 베트남을 아시아의 축구 강호로 올려놨다. 이 박 감독님이 이 아시아의 축구 강호로 이 베트남을 올려놨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정부는 박 감독에게 1등급 노동훈장, 우호훈장 뭐 이런 여러 가지 훈장들 경기 끝날 때마다 훈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뉴스에 보면은 그 훈장들을 받았고 이 박 감독님은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됐어요. 우리는 뭐 히딩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히딩크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박 감독님을 아 베트남의 히딩크다 막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히딩크가 누구냐? 우리는 박함성 감독님이 최고다. 뭐 이렇게 막 그 뉴스가 나왔던 것도 소식들이 이게 전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박 감독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박 감독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래요. 기업들마다 경력금이 막 쇄도하고 있고요. 광고 촬영 제의가 막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광고 퀸, 이제 남자니까 광고 킹이겠죠. 광고 킹이 누구냐면 이 박항서 감독님이. 이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찍고 있대요. 뭐, 우리나라 기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 덩달아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마다 매출의 대박을 지금 막 터뜨리고 있대요. 그래서 매출의 150% 그전보다 200% 막 이렇게 매출이 지금 한국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매출 증가는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 바카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이 지금 뛰었대요. 이분이 이게 바카스 광고도 지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님은 지금 뭐 대단한 전성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쯤 되면은 좀 들뜨고 교만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TV에 뭐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인격적으로 참 겸손한 면모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TV에 출연한 거를 제가 예능 프로를 하나 이분이 나오는 걸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셔도 그러고 또 기자들과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 뭐였냐면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요즘에 인기를 실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인기를 실감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박 감독님의 얘기는 항상 똑같았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인기는 바람과 같다. 갑자기 몰려왔다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교회 뭐 안수 집사님이기도 하다 그러더래요.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시라 그래요. 근데 이 박 감독님은 경기 전후에 항상 이 중요한 승부처에서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TV에 여러분 이게 아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A매치라 그래서 국가대항전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국가대항전 축구를 하는데 베트남 국가대항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국 방송에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경기하는 걸 우리가 왜 보냐고. 근데 그게 시청률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님이 지도를 하니까 막 베트남 팬이 돼가지고 베트남이 이겼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막 응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 감독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이게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 스즈키컵 우승할 때도 우승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박 감독님 취재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박 감독님 혼자 감사하다고 뭐 그다음에 뭐 승부차기 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크게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의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2002년에 이 박 감독님은 히딩크 감독과 함께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입니다. 그때는 코치로, 그때가 이제 42세인가 43세인가 그랬다 그래요. 코치로 투입돼가지고 히딩크 감독과 4강의 신화를 쓰기도 했는데 그때 뭐 인기가 최고 높았죠. 뭐 그때 가장 높았죠. 박지성이 골 넣고 막 달려가가지고 처음에 히딩크한테 안기지 않고 박항서 감독한테 꼭 안기는 장면 때문에 히딩크 왕따다 막 이런 소리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막 히딩크한테도 안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박항서 감독이 그 후배들을 그렇게 잘 지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만큼 이 박항서 감독이 인기 있었을 때가 없었어요.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2002년 월드컵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뭐 프로의 감독이 했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실업팀을 감독을 한다는 걸 점점 이분이 점점 매스컴에서 사라지고 보도 매체에서 사라지고 도대체 이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점점 이분이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프로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가고 2부 리그에서 다시 3부 리그로 가고 지방에 이름도 없는 실업팀을 나중에 담당 감독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60살이 되시는데 내 축구 인생을 이렇게 축구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끝내야 되나? 내 마지막 축구의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을 더 이상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면 저 삼부리그 뭐 이런 데 저기 지방에 있는 실업팀 뭐 이런 데만 이분한테 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도 괜찮으니까 동남아도 괜찮다. 동남아는 당시 축구 변방이고 축구 약체들이기 때문에 동남아도 괜찮다. 거기에서 나 불러주시면 가겠다. 그래서 에이전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준 데가 어디냐면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인터뷰에 나와서도 늘 얘기하는 게 베트남한테 자기는 늘 고마운 마음 갖고 있다고. 나를 선택해준 베트남을 위해서 내 축구 열정을 다 쏟아붓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늘 이분이 말씀을 하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베트남에서 감독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있어요. 보세요. 2002년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간 그런 날이 앞으로도 올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앞으로 얼마만큼 뒤에 올 수 있을까? 이건 몰라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리고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쫙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거의 무명의 감독처럼 지방 어디 구석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베트남 감독하면서 또 하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2002년 때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사실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박 감독님은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런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감독님의 전성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줄 수 있겠다. 이 베트남에서 1년 정도 더 남았대요. 감독 임기가. 아, 저분의 전성기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박 감독님은 형통의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정말 끝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정말 잘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날에 엎드려라. 자, 누군가 성공을 했다, 어떤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성공과 축복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러스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늘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민족의식,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유대인들의 왕은 다윗의 후손, 유대인으로, 유대인 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를 했겠죠?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40여 년에 걸쳐서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 줬어요. 왜요? 유대인들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왜 정치를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이게 핸디캡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막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하는 장면 있죠. 그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파 이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왕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된 게 초대왕이죠. 초대왕 이 사람이 에돔 사람으로 초대왕이죠. 이 초대왕 헤롯 대왕이 그런 일을 했어요. 성전도 건축해주고.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오는 그런 것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의 손자인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왕 역시 아주 친유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죠.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딱 본 지도자들을 딱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흥 종교인 기독교인 거예요. 신흥 종교인 이 기독교를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잡아다 죽여요. 그리고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헤롯 왕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아 기독교는 암적인 존재라고 잘 죽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 이게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체포에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죽이려고 다음날 이제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옥을 도왔죠. 화가 난 이 헤롯이 교도관들을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들 다 죽여라. 베드로 놓쳤으니까 다 죽여라 해서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머리를 식히려고 지중해 해안 도시인 이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 휴가를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헤롯이 화가 날 만한 일이 터진 거예요. 헤롯 왕의 관할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 이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해안도로 해안도시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다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안도시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린 거야. 뭘 불편하게 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 지역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 지역에서 곡식을 수입해서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 화가 난 헤롯이 그들 지역에 곡식이 들어가는 것을 다 막으라는 거예요. 다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차 싶었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이제 평화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의 절대적 권력자였어요. 헤롯이 얼굴 한번 붉히면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든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러니 헤롯이 무서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야고보도 칼로 죽이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일을 서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헤롯은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절대적인 사람이니까.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아나무인이란 말 있죠. 아나무인.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눈안자예요. 한자 그대로예요. 눈 아래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눈 아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뜻을 볼까요?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신분이 낮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나 할 때는 사람의 마음도 같이 낮아져요. 그렇잖아요. 힘든 상황에 처하면 이 마음도 낮아져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라 그래도 여러분 죽을 병 한번 걸려보세요. 그냥 마음이 낮아요. 마음이 절박해지고 낮아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높은 지위에 앉게 있거나 뭔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된다 싶고 근심 걱정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아나무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아나무인이라고. 종종 국회의원들의 추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데 지난 12월에 김포공항에서 경남 김해 지역 초선 국회의원 한 사람이 24살짜리 우리 딸 나이거든요. 24살짜리 어린 이 공항 보안요원에게 이 공항 보안요원이 지금 뭐 사회생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사회생활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맡은 일이 이제 신분증 검사하고 그 항공권 검사 이거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건데 이 공항 보안요원에게 이 국회의원이 강압적인 자세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욕을 했다 뭐 이런 게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보안요원은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지 신분증과 탑승권만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주면 되는데 자신이 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공항도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뭐 지하철이나 철도라 뭐 이런 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 힘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뭐 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장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국회의원이다 뭘 꺼내냐 그냥 봐라 있잖아 그러지. 근데 이게 그래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해라 막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직원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제일 무섭잖아요. 사장님이 시킨 일인데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협박성의 발언도 했던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선거운동할 때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해요. 근데 당선만 되면 특권원식을 갖고 있어서 아나무인격인 사람들도 가끔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높은 곳에 가잖아요.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야당 여당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한번 이 사람이 하고 한 번은 야당이 하고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보수 진보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야당일 때는 순수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여당이 되면은 뭔가 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이랬던 사람이 또 야당이 되면 또 순수해지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람이 또 정권을 잡으면 또 막 애매하고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참 신기해. 신기한 존재야. 눈에 무슨 렌즈라도 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잖아요. 초선. 초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처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아나무인의 한 초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비난을 큰 몸에 받게 되고 자신이 공항 직원들 앞에 자랑스럽게 갖고 있었던 감투였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까지 하게 됩니다. 정치인도 이미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면 이 당선될지 이건 미지수예요. 아 초선도 이런데 2선, 3선, 4선 뭐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게 얼마나 그런 권력의 맛을 많이 받겠어요. 안 그런 분들이 많겠죠. 많겠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수년을 노력을 해요. 뭘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해요. 수십 또는 더해서 수십 년간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초등학교 6년, 그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그렇게 12년 동안을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년, 수십 년을 준비해서 어떤 성공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놀자, 이제는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어떤 성공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1년에 여러분 그 뉴스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명문대 중에 하나인 K대학 의과대학 본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3명이 본과 4학년이었거든요. 그럼 6년을 공부했단 말이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6년 동안 지금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그 학교, 그 K대학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12년간 준비해서 그걸 들어가서 또 그 대학에 들어가서 본과에서 6년 동안 공부했어요. 이제 1, 2년 뒤에는 의사가 될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학생 3명이 6년 동안 함께 공부했던 여학생 한 명이 술 취해 같이 놀러 갔다가 술 취해 있으니까 집단으로 성추행을 했어요. 1, 2년 뒤면 의사가 될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의사한테 이렇게 몸을 보이고 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은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이 학생들, 이 범죄를 통해서 그들은 다 징역을 살게 됩니다. 모두 다 전과자가 돼요. 자기 기록에 이제 전과 기록이 생긴 거예요. 물론 K대학에서도 추락 처분을 받았죠. 입학이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됐기 때문에 6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다시 고졸. 학력이 그냥 고졸이 되는 거예요. 학력이 다시. 고졸로 그냥 바뀌어요. 20년 가까이 준비해왔던 그 공든탑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뭔가 잘 된다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뭔가 잘 된다,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잘 풀리는 것 같다, 여러분 더 엎드려야 돼요.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불화살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조준을 하는데 누굴 조준을 하느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고개를 딱 들잖아요. 여러분 불화살이 확 전쟁터에서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날아오는데 누가 맞아요? 고개 들고 있는 사람 맞는 거예요. 고개 들고 있는 사람.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고개를 들면 마귀의 사정권 안에 딱 드는 거예요. 확 마귀가 사활 시위를 당기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름대로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나름 똑똑한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면, 여러분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카펫 깔을게요?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6mm짜리 카펫을 왜 깔을게요?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마귀의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마귀의 불화살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 하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 높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자,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평화사절단이 왔어요.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든 헤롯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최대한 자신들을 낮추고 아첨을 아끼지 않았어요. 헤롯은 그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연설, 이제 평화조약을 위한 어떤 연설을 하게 되죠. 자,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그런데 헤롯이 탁월한 연설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것은 백성들, 그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이죠. 이 백성들의 진심이 담긴 칭찬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두로와 시돈의 평화사절단 입장에서는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헤롯이 연설을 엉터리로 했어도 와, 헤롯 왕님 역시 연설은 최고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는 아첨의 말을 늘어놨던 겁니다. 이런 북한의 김정은이 연설할 때 북한 김정은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셨죠? 들어보면은 말 참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 저렇게 하지?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김정은이 연설할 때 그 연설을 듣고 이제 박수치는 북한 주민들 보이시죠? 뉴스에 보이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치잖아요. 그 모습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그걸 진짜로 보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딱 돌고 있는데 박수 제대로 안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옆에 사람이 신고해버리면 얘 박수 제대로 안 친다고. 신고해버리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단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되자 헤롯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보좌에 앉아 잔뜩 허세를 부렸다.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하고 소리 높여 그에게 아첨했다. 자기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아나무인의 교만함과 거만함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백성들까지 헤롯을 지켜세우니 헤롯의 교만은 극에 달했던 겁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헤롯은 교만함과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아나무인이 되어버렸어요. 교만한 자 헤롯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사도 야고보도 칼로 죽였고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헤롯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심판의 천사는 헤롯을 칩니다. 그리고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한 직후에 태어난 기원후 37년부터 100년까지 살았던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고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세요. 당대에 살았던 분이세요. 이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었어요. 그 내용을 엮어서 유대전쟁사라는 책으로 남기게 됩니다. 나중에 AD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유대전쟁사라는 책으로 남겼어요. 자, 그는 당시 헤롯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갑작스럽게 복통으로 인해 5일 후에 죽게 됐는데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겨났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구약으로 넘어가서 누가 생각납니까? 아합 왕 생각나지 않아요? 아합. 보통 가장 악한 왕일 아합, 그 다음에 그의 왕비 이세벨이 가장 악하다 그러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으리라 했어요. 개들이, 동네 개들이, 여러분 필리핀에도 동네 가보면 개들이 많잖아요. 피부병 잔뜩 있는 개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뭘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고 그 시체를 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의 경우는 벌레가 그를 먹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의 죽음을 모독하고 저주하시는 상징적인 결과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만과 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인과 결과물이에요. 원인과 결과예요. 교만한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 교만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사람 앞에서 교만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왜냐면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그죠? 또 다른 사람 마음을 짓밟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런 결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만,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이런 결과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욕망과 정욕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하나님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온갖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만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낮추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랜 임신 기간을 가진 포유류입니다. 아, 물론 이제 인간보다 더 긴 임신 기간이 코끼리 같은 경우, 뭐 코끼리는 왕 중에 왕이죠, 뭐 동물 중에. 근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임신 기간을 갔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임신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후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돼요? 걷고 뛰려면 만 2년은 있어야 돼. 여러분, 만 2년 되면 됐다. 우리 김민경 집사님, 살아야 됐다. 기저귀 뗐으면 됐어. 독립. 잘 가. 이래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 2년이 지나도요,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뭘 더 길고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품에서 돌봄을 받고 받아야, 양육을 받아야 비로소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엄마한테 큰 소리치고 아빠한테 큰 소리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제가 혼자 잘나가지고 저렇게 된 줄 알아? 내가 저렇게 키워줬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잘나서 뭐든지 이런 것처럼, 내가 능력이 많아서 성공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후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큰 역사들을 이룬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김 목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펄펄 뛰고 팔짝팔짝 뛰면서 이것저것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여러분의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좀 아팠어요. 대신방 기간이라 신방도 해야 되고 할 일들도 많았는데 몸이 좋지 않으니까 겨우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루 종일 비실비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냥 한번 아파버리면 한 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다행히 감기니까 나을 수는 있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이게 연약해요. 여러분, 아프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든 그냥 아프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많이 공부를 잘합니까? 많이 공부했습니까? 남들보다 어떤 재능이 좀 더 있습니까? 남들보다 외국어를 좀 더 잘합니까? 남들보다 더 건강하십니까? 남들보다 좀 외모가 아름답습니까? 남들보다 노래를 잘하고 남들보다 여러 가지 악기를 잘 다루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돈도 좀 모은 것 같습니까? 남들보다 사업도 좀 잘 되고 요즘 신난 일들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 없이 잘 살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에 걸렸다고, 이 암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진단 받아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최고의 이 코미디언이자 영화배우인 짐 캐리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말했던 의미 있는 말들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시상식에서 한 말과 또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보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할게요.
땡큐. I am two-time Golden Globe winner Jim Carrey. You know, when I go to sleep at night, I'm not just a guy going to sleep. I'm two-time Golden Globe winner Jim Carrey going to get some well-needed shut-eye. And when I dream, I don't just dream any old dream. No, sir. I dream about being three-time Golden Globe winning actor Jim Carrey. Because then I would be enough. It would finally be true. And I could stop this terrible search. For what I know ultimately won't fulfill me. But these are important, these awards. I don't want you to think that just because if you blew up our solar system alone, you wouldn't be able to find us or any of human history with the naked eye. But from our perspective, this is huge. One more time, here are the nominees for Best Motion Picture Comedy.
We've got Jim Carrey가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뭐 영화나 뭐 이런 곳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연기를 많이 봤을 텐데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을 좀 사신 분이세요. 오늘 이분이 지금 이 시상식에서 했던 멘트처럼 완전 무명의 시간, 너무너무 가난해서 햄버거 하나로 하루를 버텨야만 하는 그런 뭐 삶도 많이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오랜 무명의 세월을 지나면서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백주수표를 썼잖아요. 백주수표를 $1,000,000짜리를 썼어요. 천만 달러면 120억 정도 되는 거죠. 천만 달러짜리 백주수표를 써서 내가 성공해서 3년 뒤에 이걸 아버지한테 내가 주겠다고. 아버지도 고생하셨으니까. 그래서 3년 뒤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뒤에 정말 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영화에 데뷔해서 천만 달러를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그 천만 달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짐 캐리라는 사람은 코미디언이지만 이 사람의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혼도 몇 번을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는데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의하면 짐 캐리는 2015년에 전 여자친구,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살을 하게 돼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살 문제 때문에 이 짐 캐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을 겪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 부와 명예와 인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누릴 수 있고 해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공해서 얻었던 1,000,000 달러 수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다가 아니구나. 가장 아름다운 여러 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꿈을 꾸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에게도 결국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추구해오던 모든 것들이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올 2019년이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2019년을 살아가면서 지난주 설교처럼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어떤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날에 엎드려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